아쉽게도 오늘까지만 제가 이 에베소 1장을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3월, 4월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새벽기도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또 말씀을 준비해야 돼서 좀 제가 애껴야 돼서 바닥을 긁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바닥을 긁으려면 좀 애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0일 새벽기도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요일날 조금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다른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제가 새벽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에베소서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에베소 1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아시다시피 이 지금까지 강의한 1절부터 14절까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요. 예, 고백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인데요.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로 이어가면서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냐면, 은혜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은혜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1장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1장의 구조는 처음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찬양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로 구성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항상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할 때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많이 올려드리느냐,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하는 이유들, 중보기도 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1장에서 중보기도를 하고요, 3장에서 중보기도를 하고요, 6장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 참 놀랍지요? 처음 에베소서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하고요, 에베소서가 진행되고 있는 3장에서 중보기도를 진행하고 마지막 장 6장에서 중보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항상 기도로,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곳, 기도로 승리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세요. 주의 종을 강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래요. 바로 그렇단 말이지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찬양으로 시작하고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5절부터 23절, 물론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 자르고 이 20절부터 23절까지 다음에 또 다루게 되는데, 그러나 본래는 원문에 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찬양으로 이야기하죠. 찬양으로.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23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시간 많이 남는 사람이 이것을 단어를 세봤대요. 단어를 세봤는데 이 앞에 부분에 14절까지 부분을 단어를 세보니까 202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대요. 대단한 거예요. 202 단어가, 202개의 단어가 조합이 돼서 한 문장을 이루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또 한 가지, 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59개의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다 얘기예요. 참 할 일이 없지요. 예, 그런 걸 안 세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예.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많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표현되어진 이 표현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너무도 놀라워요. 너무도 귀해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늘 자기만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만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기의 뜻만 따라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은혜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있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연결하여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어졌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우리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입술은 자연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찬송이죠. 찬송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만 묵상해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럼 찬송이 될 수밖에 없죠.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잘하고 범죄하기 쉬운 자이지만 언젠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갈 것을 기대하면 너무도 놀라운 거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겁니다. 찬양을 언제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초보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 깊이 있는 경지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지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인간의 가장 큰,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 문제예요. 죄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구원의 원리란 말이죠. 구원의 원리.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죄의 죄책감, 죄에 대한 지난날의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결국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도 뭐냐라고 하는 거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었죠. 인치심.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말씀에 의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지요. 뭐지요? 찬송이에요. 찬송. 은혜의 찬송.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한 것은 지나간 시간에 다 다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 감사를 해요. 두 가지 감사. 네. 뭐냐면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감사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속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얘기하는 거죠. 그 상황이 뭐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뭡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돼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뭐가 될까요?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교인 수, 교회의 크기, 뭐 교회의 재정?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인가? 이겁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교회의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믿음이 없이는, 성도들이 전혀 믿음이 없고,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 교회가 수준이 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좀 자랑도 좀 하게 해요. 예. 그래서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껏 사랑해야 돼요. 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커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재정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온전한 완전함을 말해준다. 기독교인들의 완전함, 그것은 무엇으로 말한대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존재 방식이래요. 기독교인의 존재 방식은 믿음과 사랑에 있대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과 사랑은 성도의 생활 전부를 가리킨다. 믿음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음이고,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는 모든 행실에 총괄적으로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것을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감사의 제목으로 꺼내놓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옥중에서 그가 감사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먼저 꺼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요.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항상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으로 만약에 기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수직적인 관계에만 집중한다. 전혀 수평적인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수직적인 관계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또 반대로 수직적인 관계에 무관심하면서 수평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 할 때는 인본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따라서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항상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얘기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을 갖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은 믿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혹시 수직적인 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말씀 들으면 되지, 나만 충만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지, 수직적인 관계에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죠. 균형이 이뤄서는 안 되죠. 항상 균형을 가져야 되죠.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믿음의 표현 방식이다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너희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너희 믿음. 여기서 이 너희 믿음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어쩌면 어려워요. 참 힘든 것이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심히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요. 조금 제한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나와 관계된 몇몇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가능할 것 같은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어쩌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그러면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일이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억지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강조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누리면 비로소 사랑, 진짜 사랑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아주 네 가지죠. 네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보다도 지금도 자라고 있지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뭐니 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 지난주 주일 설교 들으셨지요?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요? 예. 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 제목은요, 제가 미리 준비 다 하거든요. 거의 1년치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찬양, 우리 지휘자님들이 찬양을 선곡을 해야 되는데, 설교가 미리 나와야 찬양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설교와 찬양이 맞는 곡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그렇게 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놓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억지로 짜맞춘 것이 아닌데요. 예,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일부러 짜맞춘 것 마냥. 이것은 성령께서 일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회정을 통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예. 가장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노라, 무엇을요? 지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지식을 구하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지식을 위한, 지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지식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지식이요. 그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도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알면 결과가 다른데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 묵상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말씀 묵상. 예, 오늘까지만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말씀 묵상 학교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못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바쁘셔서요? 할 일 많아서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말만 잘하는 것 같고는 표가 안 나요. 진짜 말씀 묵상하는 분은요, 진국이 흘러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저는 말씀 묵상하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 그레이스홀에서 합니다. 만약에 그레이스홀에서 50명이 넘으면 거기서 못하고 다른 장소로 갑니다. 그런 영광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안 될까 봐 걱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22명 신청했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광고했는데. 꼭 가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말씀 묵상하는 거 공부하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진 지체들끼리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체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혼자 있는 사람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과 교제하세요. 정말 기도하는 교인들, 정말 말씀을 철저히 따라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자주 만나세요. 그리고 대화 나누세요. 결국 그분의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 은혜들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속도가 붙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지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알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그분들의 격려를 받으며 그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분들의 기도를 받으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견고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배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교회에는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4월, 5월까지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준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배우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대개 우리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중요하고 아이들은 내팽개치듯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기도의 자리 많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기도의 자리 안 나와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 아이들은 누가 신앙을 지켜줍니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야 돼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눠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부요한 특권들이 더 많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정작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보면,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여기 이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해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바로 지혜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일들, 그런 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이런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당위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는요, 그 은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한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방해되는 그 무엇이라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뭐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며 호소하기를 6장 3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해요.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지루하고 의미 없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인치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6절, 12절 하반절에, 14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동일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업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유산, 상속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지만 여기 본문에서의 기업은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그의 기업이 즉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경영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했을지 모르고요. 아마도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경영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래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죠?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기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유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천국이 여러분들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생명을 풍성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곳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좀 단어를 몇 가지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 그죠? 이것을 크라투스라고 하는데 이 크라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항과 통제로서 잘 길들여진 힘. 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예. 잘 길들여진, 그러니까 통제를 통해서 잘 길들여진 힘을 가리켜 말하는 거고요. 또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죠? 위력이란 단어가 나오죠. 위력.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이고 남성적인 힘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부터 천성적으로 탁월한 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힘. 또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에네르게이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힘, 이 파워를 가리켜서 바로 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또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 제가 이 한절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에 비슷한 용어들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비슷한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나도록 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들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지금 이 단어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지극히 큰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더 기도하게 되겠죠. 더 주님을 알기를 힘쓰게 되겠죠. 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겠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입니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크신 능력이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